요새도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나 카메라용 필름이 사라져가고 있답니다. 오래지 않아서 필름 카메라와 인화된 사진이 사라진 전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필름 카메라 같은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그녀는 미국 남부의 전통을 상징하는 대변인이자 사라져가는 역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면서 한편으로는 골치 아파합니다. 사실은 하루빨리 치워 없애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완고함, 아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남부 문학의 저력을 보여준 위대한 작가 윌리엄 폴크너는 이런 그녀를 관찰하면서 안타까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표상하는 전통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몰락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끝내 타협하거나 굴종하지 않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영웅의 덕목을 보았기 때문이죠. A Rose for Emily. 에밀리에게 장미를 폴크너와 함께하는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멸할 걸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간 슬픈 괴짜들을 만나는 시간, 미국 단편과 함께하는 한주입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진행을 맡고 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들이 아쉽고 슬픈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글쎄요. 많고도 많겠지만 뭐 먼저 pass away 한 사람들.
네.
이제는 볼 수 없는 comedy 뭐 그런 것들이 그립네요. 케일린 어떠신지요?
저는 옛날에 녹음 테이프를 녹음해서 친구들에게 선물해줬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녹음을 해서 원하는 순서대로 녹음해서
믹스테이프를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옛날 생각하면 공중전화?
그렇습니다. 그거 네. 하면 또 호출기라고 삐삐라고 불렀던 그 통신 수단도 그립네요.
정말 잠시 있다 갔어요, 삐삐는.
그렇죠. 뭐 네.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 휴대폰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어제까지 4일 동안은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를 감상했죠.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감상할 작품은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정확하게는 구습. 전통에 관한 음산하고도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멜빌과 마찬가지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처음으로 감상하는 작가죠. 윌리엄 폴크너의 작품입니다. 바로 A Rose for Emily,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단편이죠. 폴크너라는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노벨상과 퓰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미국 작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남부 사회의 변천사를 문제적으로 묘사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Rose for Emily 역시 그런 그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단편 중 하나라고 하네요. 한 귀족 출신 여인의 유아론적이고 자폐적인 삶의 비극을 통해 남부 몰락의 원인을 음미하는 듯하다. 이 작품의 해설 중에 한 구절을 읽어봤습니다. 이제부터 그 몰락의 과정에 조용히 함께 해보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해설과 함께 Rose for Emily가 수록된 미국 단편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도서출판 창비 세계문학에서 미국편 필경사 바틀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일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공지글 읽어주시고요. 케일린, 영미문학관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홈페이지 주소는요 home.ebs.co.kr/engle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et, E-N-G-L-I-T. 네,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화권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죠.
백일리가 조지 시어링의 반주로 부릅니다. When the roses bloom again. 이 곡 듣고서요. A Rose for Emily.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Miss Emily Grierson이 죽었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전부 그녀의 장례식에 갔다. 남자들은 쓰러진 기념비에 대한 일종의 존경스러운 애정 때문에, 여자들은 대개 그녀의 집 안을 보고 싶은 호기심에서였다. 정원사 겸 요리사인 늙은 남자 하인 말고는 적어도 10년간은 아무도 그 집안을 본 적이 없었다. 한때는 흰색이었던 정방형의 목조 가옥인 그 집은 1870년대 건축 양식을 본받아 둥근 지붕이며 뾰족탑이며 소용돌이 무늬의 발코니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한때는 우리 마을에서 최상류층 거리였던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모두 잊히고 말았다. 오로지 미스 에밀리의 집만이 남아서 면화마차와 휘발유 펌프 위로 그 쇠락한 모습을 완강하고 요염하게 쳐들고 있어 볼성 사납기 그지없었다.
Alive, Miss Emily had been a tradition, a duty and a care, a sort of hereditary obligation upon the town. Dating from that day in 1894, with Colonel Sartoris, the mayor, he who fathered the edict that no Negro woman should appear on the streets without an apron remitted her taxes, the dispensation dating from the death of her father on into perpetuity. Not that Miss Emily would have accepted charity. Colonel Sartoris invented an involved tale to the effect that Miss Emily's father had loaned money to the town, which the town, as a matter of business, preferred this way of repaying. Only a man of Colonel Sartoris's generation and thought could have invented it, and only a woman could have believed it. When the next generation, with its more modern ideas, became mayors and aldermen, this arrangement created some little dissatisfaction. On the first of the year, they mailed her a tax notice. February came, and there was no reply. They wrote her a formal letter, asking her to call at the sheriff's office at her convenience. A week later, the mayor wrote her himself, offering to call or to send his car for her, and received in reply a note on paper of an archaic shape in a thin flowing calligraphy in faded ink, to the effect that she no longer went out at all. The tax notice was also enclosed without comment.
미스 에밀리는 죽음으로써 남북전쟁에서 쓰러진 장병 및 무명용사 무덤들에 합류하게 되었다. 살아생전에 에밀리는 하나의 전통이자 의무이자 걱정거리였다. 시장이었던 사르토리스 대령이 그녀의 세금을 면제해준 1894년의 그날부터 마을 입장에서는 일종의 세습 채무이기도 했다. 이러한 조처는 에밀리의 아버지가 죽은 날부터 시작되었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었다. 에밀리가 시장의 자선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에밀리의 아버지가 시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시는 사업상 이런 식으로 되갚고자 한다고 사르토르시스 대령이 지어낸 것이다. 대령보다 더 현대적인 생각을 지닌 세대가 시장과 시의원이 되었을 때 이 조처는 작은 불만을 야기했다. 그래서 그해 정월 초하루 날 시에서는 에밀리에게 납세 고지서를 보냈다. 2월이 되어도 아무 답장이 없었다. 그들은 공식 서한을 썼다. 그녀가 편한 시간에 군 보안관 사무실에 나와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이번엔 시장이 직접 편지를 썼다. 자신이 직접 그녀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녀를 위해 자기 차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답장이 왔다. 고색 창연한 편지지에 색바랜 잉크로 가늘고 유려한 필체로 씌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엔 납세 고지서가 동봉되어 있을 뿐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이후 시의회 특별회의가 소집되었다. 대표단이 에밀리를 방문하였다. 8년인지 10년 전인지 그녀가 도자기 칠 강습을 그만둔 후 한 번도 방문객이 드나든 적 없었던 그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늙은 흑인의 인도를 받아서 퀴퀴하고 축축하고 먼지 냄새가 나는 응접실로 갔다.
They rose when she entered, a small, fat woman in black, with a thin gold chain descending to her waist and vanishing into her belt. Leaning on an ebony cane with a tarnished gold head. Her skeleton was small and spare. Perhaps that was why what would have been merely plumpness in another was obesity in her. She looked bloated, like a body long submerged in motionless water, and of that pallid hue. Her eyes, lost in the fatty ridges of her face, looked like two small pieces of coal pressed into a lump of dough as they moved from one face to another while the visitors stated their errand. She did not ask them to sit. She just stood in the door and listened quietly until the spokesman came to a stumbling halt. Then they could hear the invisible watch ticking at the end of the gold chain. Her voice was dry and cold. I have no taxes in Jefferson. Colonel Sartoris explained it to me. Perhaps one of you can gain access to the city records and satisfy yourselves.
But we have. We are the city authorities, Miss Emily. Didn't you get a notice from the sheriff? Signed by him.
I received a paper, yes, Miss Emily said. Perhaps he considers himself the sheriff. I have no taxes in Jefferson.
But there's nothing on the books to show that. You see, we must go by the...
See, Colonel Sartoris, I have no taxes in Jefferson.
But Miss Emily...
See, Colonel Sartoris... Colonel Sartoris had been dead almost 10 years. I have no taxes in Jefferson, Toby. The Negro appeared. Show these gentlemen out.
Emily가 들어오자 대표단은 일제히 일어섰다. 그녀는 작고 살찐 여자로 검은 옷에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가는 시계 금줄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변색된 도금 손잡이의 흑단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가늘고 작은 골격 때문에 딴 사람이라면 그냥 통통한 정도였을 것이 그녀에게는 비만으로 보였다. 그녀는 고인 물속에 오랫동안 잠긴 시체처럼 부풀어 오른 듯 보였다. 피부색도 꼭 그렇게 핏기가 없었다. 방문객들이 용건을 말하고 있는 동안 이 얼굴 저 얼굴을 돌아보는 그녀의 두 눈은 얼굴의 지방질 살집에 파묻혀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박아놓은 두 조각의 작은 석탄처럼 보였다. 그녀는 방문객들에게 앉으라고 청하지 않았다. 그냥 문간에 선 채로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다. 대변인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멈췄다. 그제야 금줄 끝에 매달린 시계가 째깍째깍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차가웠다.
나는 이 시에 낼 세금이 없습니다. 사르토리스 대령이 내게 그리 말해줬어요. 시의 기록을 찾아보세요.
아, 이미 확인했습니다, 미스 에밀리. 보안관이 서명한 고지서를 받으셨겠지요.
문서 한 장을 받긴 받았죠. 그 사람은 자기를 보안관으로 여기는 모양인데 나는 이 시에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아, 하지만 정부에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없어서요. 알다시피 저희가 따라야 하는...
사르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나는 이 시에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 에밀리...
사르토리스 대령을 만나보세요. 나는 이 시에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사르토리스 대령은 죽은 지 10년이 다 되었다.
나는 이 시에서 낼 세금이 없습니다. 토브, 이 신사들을 배웅해드려.
이렇게 에밀리는 그들을 사정없이 물리쳤다. 30년 전 냄새 사건과 관련해서 그들의 아버지를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던 사람이 그녀를 버린 직후였다. 아버지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다. 에밀리의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는 당시엔 젊은이였던 흑인 남자 하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래서 동네 여자들은 에밀리의 집에서 악취가 풍길 때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Just as if a man, any man, could keep a kitchen properly,' the lady said. So they were not surprised when the smell developed. It was another link between the gross, teeming world and the high and mighty Griersons. A neighbor, a woman, complained to the mayor, Judge Stevens, 80 years old.
But what will you have me do about it, madam?
He said.
Why, send her word to stop it, the woman said. Isn't there a law?
I'm sure that won't be necessary,
Judge Stevens said.
It's probably just a snake or a rat that nigger of hers killed in the yard. I'll speak to him about it.
The next day, he received two more complaints, one from a man who came in diffident deprecation.
We really must do something about it, Judge. I'd be the last one in the world to bother Miss Emily, but we've got to do something.
That night, the Board of Aldermen met. Three gray beards and one younger man, a member of the rising generation.
It's simple enough, he said.
Send her word to have her place cleaned up. Give her a certain time to do it in, and if she don't...
Damn it, sir,
Judge Stevens said.
Will you accuse a lady to her face of smelling bad?
"그 악취 사건은 상스럽고 혼잡한 세상과 고상하고 대단한 에밀리 그리어슨 가문을 이어주는 하나의 고리와 같았다. 이웃의 한 여자가 80살의 시장인 스티븐스 판사에게 하소연했다.
판사님, 그 집에서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어, 정말!"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십중팔구 미스 에밀린의 감독이 녀석이 마당에서 죽인 뱀이나 쥐 때문에 나는 냄새일 텐데. 내가 놈에게 따끔하게 일러두겠소. 다음날 판사는 두 건의 불평을 더 받았다. 한 번은 한 남자가 와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판사님, 정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 미스 에밀리를 괴롭힐 사람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냄새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날 밤 시의회 위원들이 만났다. 신세대 위원인 젊은이가 한마디 했다.
미스 에밀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집 좀 깔끔하게 치우라고요. 언제까지 치워야 한다고 기한을 주고.
이런 답답한 젊은 친구를 봤나, 이 양반아. 숙녀에게 악취가 난다고 대놓고 비난할 텐가.
다음 날 자정이 넘은 시각 남자 넷이 에밀린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집 주위를 강도처럼 살금살금 돌아다니면서 부근에 소독약과 석회를 뿌려댔다. 그들이 한참을 그런 후 다시 잔디밭을 가로질러 나갈 즈음 어두웠던 창문에 불이 켜졌다. 에밀리가 창가에 등불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꼿꼿한 상체는 우상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두 주가 지나자 냄새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에밀리를 가엾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모 할머니가 미쳐버린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그리얼슨 가문의 사람들이 자기네 실제 처지에 비해 좀 거만을 떤다고 생각했었다. 젊은이들 가운데 누구도 에밀리의 신랑감으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도 그랬다. 우리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가문을 하나의 상징으로 여겼다. 위풍당당하고 아름다운 남부의 상징으로 말이다. 그래서 그녀가 30살이 되어도 미혼이었을 때 우리는 딱히 고소해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신한 기분이었다. 에밀리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녀에게 남겨진 건 집 한 채뿐이었다.
When her father died, it got about that the house was all that was left to her. And in a way, people were glad. At last, they could pity Miss Emily. Being left alone and a pauper, she had become humanized. Now she too would know the old thrill and the old despair of a penny more or less. The day after his death, all the ladies prepared to call at the house and offer condolence and aid. As is our custom, Miss Emily met them at the door, dressed as usual, and with no trace of grief on her face. She told them that her father was not dead. She did that for 3 days, with the ministers calling on her, and the doctors trying to persuade her to let them dispose of the body. Just as they were about to resort to law and force, she broke down, and they buried her father quickly. We did not say she was crazy then. We believed she had to do that. We remembered all the young men her father had driven away, and we knew that with nothing left, she would have to cling to that which had robbed her, as people will. She was sick for a long time. When we saw her again, her hair was cut short, making her look like a girl, with a vague resemblance to those angels in colored church windows, sort of tragic and serene.
Emily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기뻤다. 마침내 그들은 에밀리를 마음 편히 동정할 수 있게 되었다. 홀로 남겨진 데다가 가난하니 그녀는 인간다워진 것이었다. 이제 그녀 역시 다른 사람처럼 돈 한 푼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흔한 전율과 절망을 느낄 터였다. 에밀리 아버지가 죽은 날 부인네들은 관습대로 모두 상가를 방문해 조의를 표할 채비를 했다. 에밀리가 문간에서 그들을 맞았다. 여느 때와 같은 복장이었고 얼굴에는 애도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들이 그녀를 방문하고 의사들이 그녀에게 시신을 처리하게 해달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흘 동안 계속 그랬다. 그들이 법적 강제 수단을 취하려 하자 그제야 그녀는 허물어졌다.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 시신을 재빨리 묻었다. 우리들 중 그녀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쫓아버린 젊은이들을 모두 기억했다. 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그녀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에게 집착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에밀리는 오랫동안 아팠다. 다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머리를 짧게 깎아서 소녀처럼 보였고 어딘지 교회 생유리창의 천사처럼 보였다. 비극적이 돼 평온한 모습이랄까.
The town had just let the contracts for paving the sidewalks. And in the summer after her father's death, they began the work. The construction company came with riggers and mules and machinery, and a foreman named Homer Barron, a Yankee. A big, dark, ready man with a big voice and eyes lighter than his face. The little boys would follow in groups to hear him cuss the riggers, and the riggers singing in time to the rise and fall of picks. Pretty soon he knew everybody in town. Whenever you heard a lot of laughing anywhere about the square, Homer Barron would be in the center of the group. Presently, we began to see him and Miss Emily on Sunday afternoons, driving in the yellow-wheeled buggy and the matched team of bays from the livery stable. At first, we were glad that Miss Emily would have an interest, because the ladies all said,
"Of course, a Grierson would not think seriously of a northerner, a day laborer."
But there were still others, older people, who said that even grief could not cause a real lady to forget noblesse oblige, without calling it noblesse oblige. They just said,
"Poor Emily, her kinsfolk should come to her."
She had some kin in Alabama, but years ago her father had fallen out with them over the estate of old Lady Wyatt, the crazy woman, and there was no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families. They had not even been represented at the funeral.
"그녀의 아버지가 죽고 난 여름이었다. 마을에서는 보도 포장 공사를 시작하였다. 건설 회사는 흑인 인부들과 노쇠들과 설비들을 들여왔다. 그리고 북부 출신의 십장 호머 베론도 함께 왔다. 베론은 몸집이 크고 검게 탄 민첩한 사내였다. 목소리가 크고 눈빛은 얼굴색보다 얇았다. 마을 아이들은 그가 흑인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흑인들은 곡괭이질을 하면서 장단 맞춰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광장 근처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 무리 한가운데엔 반드시 호머 베런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요일 오후가 되면 그와 에밀리가 마차 대여점에서 빌린 사륜 마차와 한 쌍의 적갈색 말을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 우리는 에밀리가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려는 것에 기뻐했다.
그리어슨과 규수가 북부 출신 낡은 파리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
부인네들은 그렇게 떠들어댔다. 노인네 중에는 에밀리가 진정한 숙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귀족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리 슬픔에 잠겨있다 한들 그 의문은 저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물론 그들은 귀족의 의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진 않았다.
And as soon as the old people said, "Poor Emily," the whispering began. "Do you suppose it's really so?" they said to one another. "Of course it is. What else could?" This behind their hands, rustling of creamed silk and satin, behind jealousies closed upon the sun of Sunday afternoon, as the thin, swift clop, clop, clop of the matched team passed, poor Emily. She carried her head high enough, even when we believed that she was fallen. It was as if she demanded more than ever the recognition of her dignity as the last Grierson, as if it had wanted that touch of earthiness to reaffirm her imperviousness, like when she bought the rat poison, the arsenic. That was over a year after they had begun to say, "Poor Emily," and while the two female cousins were visiting her. "I want some poison," she said to the druggist. "딱한 에밀리."
에밀리가 숙녀의 본분을 잊고 북부 뜨내기와 사귄다고 믿은 노인들은 툭하면 그렇게 말했다.
"친척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얼른 와서 말리지 않고."
에밀리는 앨러베마에 친척들이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실성한 와이어트 노부인의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 에밀리의 아버지 장례식 때에도 오지 않았을 정도였다. 노인네들이 "불쌍한 에밀리라고 말하자마자 다들 수군대기 시작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지. 달리 뭐가 있어?"
에밀리와 호모가 탄 마차가 지나가는 일요일 오후, 덤문 뒤에서 목을 빼고 바라보던 마을 주민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휴, 딱한 에밀리."
에밀리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다녔다. 그녀가 추락했다고 우리가 믿을 때조차도 그랬다. 그 모습은 마치 그리어슨 가문의 마지막 후예로서 그녀의 존엄함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듯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은 비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약간의 속된 면을 끌어들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가 쥐약인 비소를 샀을 때도 그랬다. 그들이 "딱한 에밀리라고 혀를 차기 시작한 지 1년도 더 됐을 때였다. 사촌 언니 둘이 그녀를 방문하고 있을 때였다.
"독약 좀 주세요."
에밀리가 약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그 마지막에 다가가서 그 내레이션 중에 imperviousness라면서 그 에밀리의 강인함?
네.
설명할 때 대부분의 그 남부 여자들이 그 남편을 여의고
네네.
혼자 살아갈 때 그 강인한 모습을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사실 결혼도 안 한 여자였지만
그렇죠.
그 남부의 여자들은 왜 이렇게 강해야만 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봐도 스칼렛이 되게 강인한 여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정신 나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꿋꿋이.
네, 근데 에밀리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설득을 하고,
네,
어떻게 뭐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네.
다 받아들여질 정도로 그 여자의 눈치를 봤다는 느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러게요. 이제 앞으로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tradition versus change 이 테마가 그 이 작품을 좀 리서치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거부하려는 네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에밀리 그리어슨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얘기는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만하고요.
네.
진짜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순열의 영미음악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창비에서 미국 단편선 피경사 바티비르, 소담출판사에서 에쿠니 가오리의 신작 소설 잡동사니르,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세트를, 아로마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세트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삼총사 3월 31일 일요일 7시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노래는 순서대로 영국의 록밴드 Dry the River and No Rest 그리고 미국의 컨트리 가수 에밀리 해리스의 Save the Last Dance for Me 였고요. 끝곡은 케니 러긴스의 For the First Time 듣겠습니다. 내일 에밀리에게 장미를 A Rose for Emily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Good night and sweet dreams.